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12권의 소선지서들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바알 신전에 가서 아내로 맞이할 여자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섬겼던 바알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호세아 1장 3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번역했지만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고멜이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분명히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아이는 다릅니다. 고멜이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3절과는 달리 남편인 호세아에게 낳아주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 곧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라 하셨는데 그 이름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부르라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2장 4절에서 내가 그의 자녀 곧 그녀가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고 5절에서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앞뒤 문맥을 통해 볼 때 고멜이 낳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으로 낳은 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신을 배반하고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데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고멜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버린 고멜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통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되사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죄악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2장. 그리고 14년이 지난 뒤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는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내가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와 같이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전혀 할례 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몰래 들어와 있던 몇몇 거지 형제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거지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살그머니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소식의 진리를 보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다른 점을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 그들이 크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내게는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유대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고 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나를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계속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을 하기에 내가 그를 마주보고 나무랐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 몇이 오자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다른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 위선자가 되었고 바나바까지 이들을 따라 위선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형제여,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의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당신과 나는 이른바 이방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 손으로 이미 헐어버린 율법의 담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을 어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일 터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뿔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애를 바위 앞에 불러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애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삼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오.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었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의 사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욧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넣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옆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던 은혜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모임에 임하는 자세를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당시의 이방인이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했던 신앙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자세 속에서 배우려 합니다. 그는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원 역사의 분수령처럼 많은 이방인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었고 오늘 우리조차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가족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유대 보수주의자들인 사도들까지도 뒤흔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고넬료의 믿음 생활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범이었고 그러한 삶이 구원을 결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모델로 이해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이어야 가능한가 하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에 의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삶이 고넬료의 삶과 같은 모습을 결과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방 구원의 모범으로서 고넬료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성경 속의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서 끝내지 말고 우리도 허락된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도 경건이 가능할까? 라고 물을 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경건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고넬료에게서 보는데 그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근무지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서 얻어듣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가족은 소문만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성의 백성들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찌 보면 교리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네시와 같이 막연히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올라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게 하는 사도행전 8장 사건의 또 다른 국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스리고 관리한 식민지 속국의 백성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것은 의무에 의해서나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록을 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30절 중간인데 아직도 막연한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지배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그는 항상 호흡처럼 기도했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는 대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순사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피지배지의 종교 지도자에게 엎드리기까지 겸손한 그의 모습은 신앙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야고보가 정의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참 경건의 모습을 또 그렇지 못한 경건도 먼저 앞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태껏 그랬지 못했다면 이번 말씀의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22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뒤 자신만의 경건은 온전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구체적으로 주변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고 고넬료는 역시 그런 입장에서도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수하의 사람들을 신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하인들이나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은 드물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영적인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어떤 사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일러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런 좋은 평가를 하인들로부터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뒤 가족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4절이죠. 신앙에 있어서는 일과 친척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기 어렵고 특히 로마의 자유민들이 황제를 배신하는 행위인 하나님 경외는 더욱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친구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중대장쯤 되고 나면 이런 위치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라면 술친구이거나 피지배국의 미색을 탐하거나 다른 것에 이끌리기 쉬운 부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더니 친구와 가족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라고 하는 데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동료가 없이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사회적으로는 결코 그들이 기대할 만한 웅변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인 수가 적지 않았음을 보는 것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7절에 라는 말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너가 지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33절에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33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에까지의 모든 신학적 행동은 아직도 말씀과 함께하지 못한 준비 단계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진 이를 환영하고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주시는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먼저 신앙하던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45절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는 기록을 봅니다. 이들은 4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8절 하반절에는 은혜의 삶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는 그대 고백 속에서 보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37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유대인을 모욕하는 당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도 싼 유대인들, 네 콧대를 유대인처럼 꺾어버릴 거야. 다음은 신명기 28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예언은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로마가 먼 거리에서 그들을 치러 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기는 예언에서 말한 대로 독수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살았던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인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죽였다. 로마인들은 붙잡은 유대인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륙하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집에 불을 질러 죽였다. 살육 명령을 받은 로마인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죽였다. 신명기 18장 57절에 포위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언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요세푸스는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그 재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8장 64절과 65절에 나오는 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 선결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미리 쓰는 역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관점은 선지자의 사역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어쩌다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수십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맞을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주님의 얼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